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생동감과 모험이 넘치는 미국 서부 사람들은 뒷마당을 에워싼 산에서 스릴 넘치는 취미를 즐기는데요. 로키산맥을 여행하며 보니 이곳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경험에 중점을 둔 삶을 살더라고요. 저도 로컬 분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을 해본 후 이 서부의 자연이 선사하는 여유로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로키산맥은 산맥인 만큼 산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모험이 많은데요. 이번 화에서는 산에서 즐길 수 있는 모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친 듯한 속도로 움직이는 황소 중에서 떨어질까 말까 고삐를 간신히 잡으며 즐길 수 있는 스릴 있는 로데오. 언덕을 질주하는 보는 사람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든 오토바이 경기까지. 심히 멋질 듯한 아름다운 협곡을 물살을 가로지르며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캐년랜드 국립공원의 보트 투어. 산맥에서 즐길 수 있는 짜릿한 모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액티비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첫 번째 액티비티를 보러 가실까요? 그럼 가시죠.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전문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블랙힐즈 지역을 방문해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고 미국스러움이 물씬 나타나는 스포츠 중 하나인 로데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m Clay Crago. I'm chairman of the Black Hills Roundup, which this is the Black Hills Roundup.
전 블랙힐즈 라운드업의 회장인 클레이 크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블랙힐즈 라운드업 땅에 서 있습니다. 7월 4일에는 연례 로데오가 열리죠.
아직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이 독립기념일 날 로데오에 가는 것만큼 미국을 제대로 느끼는 경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Well, if you go back to 1919 when the Black Hills Roundup
블랙힐스 라운드업이 시작된 것은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 카우보이가 다른 카우보이 한 명에게 저 날뛰는 말을 타고 황소를 잡는 건 절대 못할 거야 라며 내기를 걸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일하던 카우보이들이 내기를 하다가 시작된 거죠.
클레이 역시 전형적인 카우보이처럼 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This is Coors. He's 4 years old. He likes attention.
이 녀석 이름은 쿠어스예요. 나이는 4살이고 주목받는 걸 좋아하죠. 그냥 막무가내로 말에 올라서 황소를 잡을 순 없어요. 그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하고 말도 건강해야 하죠.
장차 카우보이가 될 어린 친구들이 하는 훈련에 저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곳에선 말을 타고 움직이는 목표물을 피하여 이동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황소를 항상 시야 안에 두기 위해서 말과 한 몸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목표물 훈련을 통과한 후에야 살아있는 소로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Most generally, a horse he'll be broke to ride as a
일반적으로 말이 두세 살이 되면 탈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말의 능력이 프로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적게 몇 년이 걸려요.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하고 머리를 곧게 세우는 훈련을 하고 어떤 동작이든 훈련이 필요하죠.
And do you give cues with your hands or with your
지시를 내릴 땐 손으로 하나요, 다리로 하나요?
Both, like right there, as I'm stepping him over there.
둘 다 써요.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땐 이 다리로 신호를 주면 옆으로 움직이죠. 사이드 패싱이라는 동작이죠. 볼 때는 이렇게 하죠. 이 고삐랑 이 다리로 신호를 줬는데 반대쪽도 똑같아요. 다양한 신호가 있죠.
쿠얼스는 정말 대단하게도 클레이의 미세한 명령을 알아듣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So if you want to turn, just kind of turn him over there like that. Yeah, just put a little pressure on his neck.
자, 이제 말이 올라탔으니 돌고 싶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목에 가볍게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출발해 볼게요.
제가 내리는 명령에 재빠르게 반응하는 말을 타니 마치 저도 진짜 카우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에 탄력받아 저도 직접 밧줄로 가축을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But you're going to swing it like this to where if you're roping it.
밧줄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서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모형이 황소라고 한다면 뿔에 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줄을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형 소를 잡으러 가볼까요?
클레이처럼 하려면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모형 소조차도 밧줄로 잡기 어려웠는데 힘이 넘치는 살아있는 황소를 밧줄로 잡는 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You know, the dummy cowboys, that's what they use practice their roping.
카우보이들도 연습할 때 이렇게 모형을 사용해요.
수년간의 연습 후 클레이는 이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었습니다.
If you're wanting to, you know, experience the cowboy way of life, you know, there ain't nothing.
카우보이의 삶을 체험하고 싶다면 사우스 다코다 벨푸어시에 있는 블랙힐스 라운드업에서 로데오를 보는 게 최고지요. 7월 4일 축제 때 이곳에 와서 서부 카우보이의 활약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죠.
미국의 건국부터 오늘날까지 카우보이는 소를 낚아채는 랭글러, 지금의 지구대화도 같은 자경단원까지 다양한 모습을 지녔었는데요. 이곳 아이다호에서는 바이크를 타는 현대적인 모습의 카우보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So I'm Richard Rogers. We're over here at Noyes Park.
전 리차드 로저스예요. 이곳 아이다호 폴스의 노이즈 파크란 곳에서 더트 바이크 레이스를 즐기고 있어요.
이 중 대다수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지만 재미삼아 혹은 연습삼아 경주로를 이용하는 인원도 많다고 합니다.
이 트랙은 올해 깔았기 때문에 다들 처음 타보는 거예요. 직진 코스가 많고 모터크로스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점프 구간이 많아요. 하지만 아마추어 트랙이라서 비교적 안전하게 만들었죠.
90km가 넘는 오토바이로 10m가 넘는 거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체력과 그 체력을 갖출 훈련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사이드라인에서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It's just a bunch of fun, honestly. I think my favorite part is probably just
정말 재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더트바이크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진흙, 스피드, 그리고 e스포츠 특성상 따라오는으로 인해 수많은 참가자들은 주로 남성이지만 많은 여성 역시 이러한 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I started riding when I was 3 and then I started racing when
3살 때부터 바이크를 타기 시작해서 4살 때 경주에 참가했어요.
Riding with all of these
다른 모터크로스 레이서들과 함께 달리면 이 속도에 취해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에요.
운전자들이 우아한 모습으로 대담한 묘기를 펼치는 것을 보는 것이 신기한 반면 긴장감으로 제 머리가 쭉 서는 듯 했습니다.
I love your pink handles. Tell me what...
우와, 핑크색 손잡이가 정말 예뻐요. 이 바이크 안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얇고 길게 생긴 거예요?
Yeah, you want to be able to really hold on and it's grippy.
이건 몸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예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는데요. 앉아 있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뒤에 이 스티커 이름들은 저를 모두 후원해 주고 있는 후원사 스티커들이에요.
Just when you're riding and you have the wind in your face and
질주할 때 얼굴을 때리는 바람, 흩날리는 머리카락의 느낌은 정말 끝내줘요.
최고 속도에 이르러 점프하는 선수의 기술이 보기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오직 수년의 연습과 셀 수 없을 만큼 넘어진 후 다다를 수 있는 경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와 하나 되어 몸의 위치, 각도, 속도, 그리고 눈앞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최대한 집중해야만 넘어지지 않고 시속 100km를 넘어 운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I love it because I make so many friends doing it.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고요. 가족들과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think it's the greatest feeling in the world and holding on.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분이에요. 핸들을 잡고 엑셀을 당겼을 때 질주하는 느낌 정말 최고예요.
Just have a good time, really. It's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요. 끝내줘요.
로키 산맥에서의 독특한 경험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부 유타를 향하며 말 못하도록 아름다운 이곳 경치를 색다르게 즐길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So we're going to go head down to Canyonlands National Park.
Canyonland 국립공원으로 가서 뱃놀이를 즐길 거예요.
I'm Brian Martinez and I'm a backcountry guide in Canyonlands.
전 브라이언 마티네스예요. 캐년랜드 국립공원의 오지 가이드를 담당하고 있죠. 전 이 지역이 좋아서 처음 야외 활동을 시작했고 야생에 나가서 새로운 것도 보고 혼자서 탐험도 했는데 점점 예전 감흥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젠 이런 멋진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게 절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습니다.
드라이브도 물론 숨이 멎을 만큼 멋졌지만 울퉁불퉁한 길을 벗어나 보트로 이동하며 콜로라도 강을 질주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웅장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All right. Good.
All right. Let's hop on. All right. Let's go.
구명 조끼도 입었고 보트에도 잘 올라탔으니 이제 출발해 볼까요?
So the boat ride started out in Moab, Utah, and goes down the Colorado River.
보트 타기는 유타 모압에서 출발해서 콜로라도 강을 따라 진행되죠. 거대한 사암 협곡도 있습니다. 이 협곡의 이름은 Me and the Canyon인데 꾸불꾸불하다는 뜻이죠. 물 유속이 아주 느린 강 구간이에요. 고독감과 이처럼 장대한 광경을 홀로 만끽하는 느낌이죠. 도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고독감은 더 커져요. 그 엄청난 희열이 느껴지죠.
Instant gratification.
So I heard the name like river Colorado means color of red.
콜로라도 강 이름이 붉은색을 뜻한다고 들었어요.
It does. Yeah. So it gets its name from the sandstone that you're seeing around here.
네, 맞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사암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죠. 비가 오고 강의 수위가 오르면 침전물이 물살을 타고 흘러내려가죠. 그땐 그런 붉은색의 물이 흐르기도 해요. 다양한 사암의 색깔이 뒤섞이면서 핏빛의 붉은색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퇴적물 때문입니다. 다양한 모래가 퇴적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퇴적물이 여러 겹으로 쌓이고 거대한 유역 안에서 층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유역에 물이 옮겨가면서 땅이 융기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에서 땅이 솟구친 거죠. 수백만 년에 걸친 퇴적물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융기는 엄청난 과정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언덕은 한때 수심 600m 깊이에 있었어요. 언덕 꼭대기 높이는 1.8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부터 대략 2.4km 융기를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침식 작용입니다. 흐르는 강물에도 깎이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깎였죠. 그리고 물이 사암의 작은 구멍에 침투해서 동결 융해 과정을 거치면서 사암을 깨버렸고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When did the earth elevate it?
땅이 솟아오른 건 언제쯤이죠?
When did all of this happen? Probably around 60 million years.
이 모든 과정이 언제 일어났는지 묻는 거죠. 아마 6000년 전쯤에 융기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거대한 원형 극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소리가 굽은 강을 따라 흐르죠. 잠시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공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요함인데 그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Oh my god.
와, 맙소사. 정말 놀랍네요.
It's one of the great resources here.
네, 바로 이곳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죠.
순두부찌개 먹고 싶다!
9 seconds.
9초 동안 메아리 쳤네요.
제가 순두부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아빠와 함께 강을 따라 여행했죠. 차로 로키 산맥을 가로질렀는데 전 차에서 잠이 들었고 아빠는 밤에 이곳에 도착해서 텐트를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와보니 이런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때의 느낌은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요.
마치 오려붙인 것 같은 고대 붉은 절벽과 어울려 펼쳐진 콜로라도 강을 바라보니 마음이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You know, I love to see the excitement and just the wonder.
사람들의 기쁨과 경이감을 보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제가 처음 콜로라도 강을 봤을 때의 흥분을 또다시 느끼기 위해 떠날 생각입니다.
제 가이드가 이 국립공원에 처음 왔을 때 경험했다던 대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바로 지금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우보이가 되기 위해서는 모자, 말, 밧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다년간의 연습으로 다져진 클레이는 제게 지역의 문화적 유산과 밧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량한 서부의 정신은 모터크로스라고 불리는 이 대담한 스포츠에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수들을 만나고 이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는 것을 보며 산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콜로라도 강에 사는 가이드가 애정해온 특별한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미국의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희망을 찾아 고향을 떠나게 된 유희명 씨. 탈북하는 길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한국은 빛이 보이는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두만강을 이제 건너게 되면 혹시 붙잡혀도 이게 위험하잖아요. 붙잡히면 이제 정치범을 가느냐 일반 교화소를 가느냐 그 두 길이거든요. 정치범 가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화소 가도 뭐 살긴 어렵지만 또 저는 또 자식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자식 때문에 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죽는다 해도 그래도 그런 희망은 있었어요. 좀.
유명 씨는 자신에게 탈북을 제안한 지인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기 전까지 둘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좀 더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은 저를 의지하려고 했죠. 같은 이제 그 여성 친구분인데 저를 많이 믿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하고 저도 또 혼자서 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어느 과정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예, 서로 협력해서 이 길을 생소한 길이잖아요. 그걸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했죠. 예, 그땐 또 이제 그분이 오자고 할 때 이제 한국에 온 분 연락처가 있다고 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락처를 가지고 어떻게 오지?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 전화를 한국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렇다 나니까 아, 그래? 그러면서도 이게 확신은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발을 떼본다 하고 가자고 결심을 하고 이틀 있다가 예,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유희명 씨는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난 후에도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됐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문 채 한국으로 왔는데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죠. 중국에서 저희는 이제 여기다 연락을 한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브로커가 이제 중국 브로커하고 연결이 돼서 연결부터 브로커 손으로 오게 됐는데 뭐 정말 오는 과정에 저희는 중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오는 과정에 버스도 타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승용차를 타도 검문소를 걸쳐야 되잖아요. 걸쳐야 되는데 정말 이게 말을 몰라서 이렇게 간단히 인사하는 법 증명서를 내놓으라면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것도 말을 배워주지만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당황하면 예, 하고 있던 말도 못하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검문소 지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 기차에서 3일 동안 오는 과정에 정말 봉어리였죠. 예, 그냥 봉어리처럼 그렇게 하고 지나왔죠.
또한 갑작스러운 탈북이었기에 유희명 씨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 한국에 오신 분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자식이나 부모님들한테 돈을 좀 보내줘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고 아 그래도 북한보다는 잘 사니까 돈을 보내주겠지. 그리고 또 살만하니까 가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연거자들을 통해서 그 다시 이제 그 일가 친척분들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아 살만하길래 그렇게 또 예전에 뭐 중국에서 북한으로 장사 나가던 분들이 북한은 안 나오고 한국으로 다 간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한국이 잘 사니까 예, 그래서 한국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예, 발전했다는 건 알았죠.
그렇게 유희명 씨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2015년 4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요.
정말 한국이라는 데 와서 좋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 이제 도착하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은 기쁨을 제가 누릴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항상 긴장됐죠. 이제 뭐 그 태국의 사람 비행장에 나오는 과정에 혹시 붙잡힐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너무 들어가지고 항상 긴장해가지고 내려서도 그 사람들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섣불리 돌릴 수가 없고 혹시나 여기서도 누가 붙잡는 사람이 없지 않냐. 이 긴장 속에 공항 그 전반을 그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그 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뭐 인천공항에 오니까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니 아, 저런 여유가 생겼을까. 저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북한에서 말로만 전해듣던 한국에 입국한 유희명 씨. 탈북민의 정착 초기 생활을 돕는 하나원에 들어가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요. 탈북민을 위한 여러 지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탈북민 유희명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명문사립종합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펜실베니아주 제2의 도시인 피츠버그시에 있는 종합대학교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영문자를 따서 CMU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먼저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알아보겠습니다.
카네기 멜론은 영국의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이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서에서 세계 대학들 중에서 27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지에 미국 대학 순위에서는 공동 2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공별로 인공지능학, 정보통신학 등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컴퓨터와 공학의 메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 연구에서도 저명한 위치에 서 있는 연구 중심형 종합대학교입니다.
네,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는 이름은 설립자인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와 금융인이자 49대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앤드루 멜론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전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 자신들의 재산을 조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설립해 바쳤던 수많은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코넬대학교를 설립한 에즈라 코넬, 존스홉킨스대학교를 설립한 존스홉킨스, 스탠포드대학교를 설립한 릴랜드 스탠포드, 시카고대학교를 설립한 존 록펠러, 벤더빌트대학교를 설립한 코넬리스 벤더빌트 등 수많은 창작자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선배 창작자들의 뒤를 이어 철강왕이며 자선사업가였던 앤드루 카네기도 1900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설립자인 앤드루 카네기는 20세기를 호령했던 미국의 대부호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1848년 스코틀랜드에서 지금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로 이주해와서 낮에는 식물공장의 노동자로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학교에서 공부하는 주경야독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카네기는 19세기 말 미국의 제철 산업을 일으켜 1901년 JP 모건 회사에 자신의 제철 회사를 4억 8천만 달러에 매각하며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머니지는 지난 2015년 시대를 통틀어 전 세계 10대 갑부를 선정하면서 앤드루 카네기의 재산이 2014년 시가로 3,7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앤드루 카네기에는 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하네요.
앤드루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정의 구현과 인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중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여겼던 인물입니다. 많은 자선 사업과 기부 활동을 해온 카네기는 1900년에는 자신의 재산 100만 달러를 헌납해 피츠버그시에 거주하는 남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용기술과 무역공예를 가르쳐 이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능력 있는 인물이 되도록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전신인 카네기 기술대학교입니다. 그렇다면 멜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한편 비슷한 시기인 1913년 피츠버그 시에는 펜실베니아의 저명한 기업가 집안인 멜런 가문이 운영하는 멜런 산업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피츠버그의 대표적인 두 교육기관인 카네기 공과대학교와 멜런 산업연구소가 1967년 하나로 통합하면서 오늘날 미국과 세계의 대표적인 연구중심형 종합사립대학교로 명성을 떨치는 명문 카네기 멜런 대학교, 약칭으로 CMU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명문사립종합대학교 카네기 멜런 대학교 알아보고 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와 피츠버그 씨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필라델피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세계 최대의 석탄과 제철 산업의 중심지이며 각종 철강, 알루미늄, 전기, 유리 제품의 공업단지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피츠버그 씨는 미국 철강 산업의 핏줄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인근의 위성 도시들까지 합해서 인구가 230만 정도인 대도시로 소위 철강 도시 스틸 시티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많은 호수와 강들이 400개가 넘는 수많은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리들의 도시 시티 오브 브리지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피츠버그 시는 제철 산업이 한창일 때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철 산업이 쇠퇴하면서 오랫동안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 멜런 대학교가 든든하게 버티면서 이 피츠버그 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카네기 멜런 대학교는 1900년 개교한 이래 졸업생과 교수 포함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미국의 그야말로 저명한 연구중심형 사립종합대학교입니다. 카네기 멜론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카네기 멜론에서 공부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류가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일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위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카네기 멜론의 정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피츠버그시에는 140에이커에 달하는 메인 캠퍼스뿐만 아니라 인근 위성도시에 80여 개의 대학 건물과 부속 캠퍼스들이 산재해 있어서 이 피츠버그시 자체가 카네기 멜론의 캠퍼스라고 할 만큼 도시형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학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서부 캘리포니아의 첨단 기술 단지인 실리콘밸리에도 캠퍼스를 갖고 있다는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은 컴퓨터 공학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에 2002년부터 카네기 멜론 실리콘밸리 캠퍼스를 만들어 더욱더 도약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실리콘밸리 캠퍼스는 전기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외 공학 등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여함으로써 피츠버그 본교와 활발하게 연계하며 실제로 실무를 접하면서 배우는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타르 도하, 일본의 고베, 그리스 아테네, 포르투갈 리스본 등에서도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본교에서 수업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분교, 자매기런 대학 등에 가서 코스를 이수할 수 있고 본인만 열심을 낸다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무한대에 이를 정도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성장을 하는 데는 1970년대 카네기 멜론을 이끌었던 제6대 리처드 사이어트 총장의 공헌이 크다고 합니다.
1971년 카네기 멜론의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한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통계학자였던 리처드 사이어트 총장이 제시한 전략은 그저 지역에 있는 기술대학교 정도로만 여겨졌던 카네기 멜론 대학을 전국적인 수준의 명문대학교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법대나 의대가 없으면 명문대학교 반열에 오르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념이었지만 사이어트 총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후발 대학으로 이런 분야에 뛰어들어봐야 2등밖에 안 된다고 판단한 사이어트 총장이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학과는 컴퓨터 관련 분야였습니다. 또한 인지과학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인 80년대 중반부터는 심리학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학 분야에 집중한 결과 오늘날 카네기 멜론은 특히 컴퓨터 관련 공학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우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달에 만나보실 주인공은 세계적인 명성의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두담엘 펠로우로 선정된 1.5세 한인 여성 홀리현 최 씨입니다. 두담엘 펠로우란 LA 필하모닉의 차세대 지휘자 프로그램인데요. 젊은 지휘자 지원을 목적으로 8주 동안 수석 또 여러 지휘자와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합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세계적인 구스타보 두담엘 지휘자가 2009년 LA 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 부임해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약 50명이 이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인이 두담엘 펠로우로 선정된 건 홀리 최 씨가 처음입니다. 최 지휘자는 현재 독일 실내악단 앙상블 리플렉토르 수석 지휘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홀리 최 지휘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향이고요. 미국에서는 Hollytow 불리고 있고요. 지금은 독일에서 Frankfurt에서 살고 있고 집이 담임으로 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쪽 독일에서 Chamber Orchestra 하나 있고요. Ensemble Reflector 그리고 제네바에서 거기 Chamber Orchestra에서도 Artist Associate 그 포지션으로 지금 3년 동안 계약돼 있습니다.
네, 미국 국적인데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시나 봐요.
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 10년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2017년까지 살다가 취리로 이사 갔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독일은 또 클래식 음악이 그 트레디션이 엄청 깊으니까 거기서 더 배우고 더 일하고 싶어서 갔어요. 네, 그래서 제 메인 잡은 챔버 오케스트라 두 개, 남은 주들은 게스트 지휘자로 거의 유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공연은 한 50 공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와중에 또 미국 LA 필하모닉 듀다멜 펠로우에 선정되셨네요.
이게 그 펠로우십에 지원을 못해요. 네, 근데 보통 선택되는 지휘자들은 뭐 대회에서 1등, 2등, 3등 하거나 아니면은 유명하신 마이스트로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에이전시 매니저들이 추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는 지금 거의 95%는 유럽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LA에서 제 이름이 뜨기가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LA필에서 스카우팅 하시는 분이 매년마다 살짝 이렇게 이름이 제 이름이 뜨는 거를 보시고 저를 찾아보셨대요.
지휘자가 되기로 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제 부모님하고 클래식 콘서트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집에서 들은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서서히 지휘자로 걸어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마칭밴드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8학년 때 마칭밴드 전에 1년 처음으로 클라리넷 제가 독학으로 배웠거든요. 그다음에 1년 조지아에서 1년만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칭 밴드 하면서 학생 그 마칭 밴드 리더로 일하면서 지휘를 살짝 배웠고요. 대학교 갈 때 아버지가 음악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반대하셔서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공부했거든요. 1년 동안은 너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더 단단하게 얘기했죠. 제 인생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허락해 주시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제 목표는 고등학교 마침밴드 선생님이 되자.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면은 지휘 공부는 대학에서 하신 건가요?
네. 그 목표를 위해서 들은 수업들이 music education, music history, music ear training, music theory, conducting seminar. 그게 다 선생님을 되기 위해서 했던 수업들인데 그 중에 지휘 세미나 들으면서 거기서부터 그 교수님들이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다음 레벨 1 했으니까 레벨 2 꼭 해봐라. 레벨 2 했으니까 choir conducting. choir conducting에서 다시 또 orchestral master's level. 그때는 학사하고 있었는데 석사에 지휘 세미나를 듣게 해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석사 지원할 때 원래는 10군데를 지원했는데 오케스트라 지휘로 지원했는데 한 군데 빼고 다 떨어졌었어요. 근데 어떤 기회로 New England Conservatory in Boston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떨어졌지만 Wind Band Conducting, Wind Ensemble Conducting 거기에 오디션 보러 오지 않을래? 하고 전화가 왔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오디션 보고 Wind Ensemble Conducting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휘를 석사로 처음으로 배웠고요. 여름에 불가리아에서 지휘 세미나를 들었어요. 오케스트라 세미나. 네, 그 마스터 클래스에 제가 공부했던 스위스 교수님이 그 마스터 클래스 가르치시는 미국 교수님의 친구 사이여서 보러 오셨어요. 네, 어떻게 제가 보러 오시는 사이에 제가 지휘를 하고 있어서 네, 저를 보시고 스카우트를 해주셨어요. 취리에 와서 나랑 공부하지 않을래 해가지고 그렇게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게 2017년도였어요.
예, 석사학위는 보스턴에 있는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받으신 거고 스위스 취리히로 유학길을 또 떠나신 거네요.
제가 계획한 거는 없어요. 취리에 갈 계획도 없었고 정말 꿈 같지도 않은 일이 생겨서 너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교수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네, 요하네스 Schlafly. 네, 그래서 요하네스랑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거장하신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 제가 지금 요하네스 슐레플리 지휘자라고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스위스 취리히 예술대학교 교수이고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의 지휘교육가라고 평가받고 있네요. 자, 이런 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신 경험 어떠셨을까요?
제 보스턴 교수님한테도 고마운 점들이 엄청 많은데 스위스 교수님한테 배운 것에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시스템이 스위스가 이제 돈이 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어요.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들을 구해서 학교가 대신 돈을 내줘요. 저희가 연습할 수 있게.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네 번은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하고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공연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교수님도 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너무 학생들마다 부족한 점을 잘 캐치해주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네, 그 외에도요. 세계적인 거장들의 보조 지휘자로 참여하셨고 또 2018년에 독일 음악협회 지휘 포럼 장학금에도 선정되셨고요. 뭐 여러 권위 있는 프로그램 또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으시면서 멘토링, 네트워킹, 훈련 기회를 얻으셨고 지휘 경력도 지금 7년 정도 되셨나요? 특히 2020년에 그 프랑스죠. 저명한 라 마에스트라 최종 6인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아시안들이 지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더 뜻깊은 경험이었고 대회 나가는 것도 제가 많이 나가보진 않아서 경험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좀 많이 서툴게 했는데 그래도 후회 없이 했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휘자라는 게 남성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여성 지휘자로서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성 지휘자 그 수도 사실 많지가 않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 이유를 얘기하려면 2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지휘자의 롤이 대통령처럼 같은 것 같아요. 보통 리더십, 그러니까 지휘도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자기들이 익숙한 게 지휘자가 남성인 게 훨씬 더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도 석사를 하든지 박사를 과정하든지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학생들을 고를 때도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렇게 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자들에 비해서. 음악을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하고 싶지만 지휘자로 일하려면은 내가 그 100명 앞에서 서서 컨퍼런스 있게 얘기해야 되고 리허설을 잘 이렇게 effectively 해야 되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면서 근데 또 처음으로 시작하면은 마음이랑 정신력이 강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좀 힘든 잡인 것 같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지휘자가 여자들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특별히 아시아계 여성 지휘자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으셨는데 특별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제가 독일에서 일하다 보니까 처음 느끼는 첫 리허설 때 느끼는 감정들은 조금 인종차별인지 여자 때문에 그 차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독일 작곡가의 곡을 가져와서 지휘를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skeptical한
냉소적으로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나라의 음악이니까 자기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백인 사람이 저희 앞에 와서 판소리를 가르치겠다 하면은 살짝 좀 움찔할 수 있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베를린에 있는 코미셜 오퍼? 그 오페라 하우스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곳이 그 오케스트라가 엄청 유명하고 오래된 역사도 있고 오케스트라만으로도 콘서트에 하는 곡이 베토벤 심포니 넘버 7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하고 갔는데 첫 리허설은 당연히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또 제가 많이 웃어요. 제가 원래 많이 웃어요. 좀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목소리도 좀 크고 힘차게 하니까 사람들이 리허설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리허설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를 느꼈어요. 공연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음에 꼭 와라고 다시 오라고 다시 와서 우리 오페라 다음에는 오페라까지 같이 연주하자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지휘자로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힘들었던 점은 제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머리 뒤에 있는 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부족하고 아직 피아노 실력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것들만 보이니까 그게 제 마음속 안에는 항상 네, 항상 있고요. 그거를 싸우면서 그거를 계속 좋은 긍정적인 경험들로 채워서 이렇게 그걸 좀 바꾸고 싶은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도 매니저를 너무 잘 만나 이런 과정들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페이싱을 너무 잘해 주세요.
배우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지휘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휘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화려한 직업이라고 또 인식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지휘자가 지금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휘자라는 것은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의 휴식, 정신의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콘서트홀이고 내가 갖춰진 재능을 이렇게 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같이 나눠서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 걸 아니까 매력인 것 같아요. 지휘자의 매력. 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력이 좀 너무 짧네요. 한국말에. 더 공부를 해야겠어요.
네. 자, 끝으로 지휘자가 되고 싶은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 처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은 정말 외로운 길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휘자의 삶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지만 외로움을 같이 옆에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직업 하려면은. 공부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정말 열정이 넘쳐나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 자신을 참 잘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나에 대해서도 잘 해석을 할 수 있고 삶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각 작곡가들은 다 자기들의 고통을 통해서 쓰는 곡들이잖아요 보통 근데 보통 관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들을 보면은 그 작곡가가 제일 밑바닥이었을 때 썼던 곡들을 보통 사람들이 더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해해줬으면 해요.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내년 5월에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데뷔 공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준비 잘하셔서 멋진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지휘자 홀리현 최 씨. 네,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뭔지를 묻는 말에 지금 연주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곡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답을 내놓는데요. 이민자로서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 지금도 홀로 그러나 열정적으로 성실히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우먼톡 주인공 홀리 최 지휘자 대담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 또 다른 여성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과 고향 생각을 하는 탈북민들의 그리움은 더 짙어집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 서울에 있는 남북통화문화센터에서 탈북민들의 명절 분위기를 돋우는 노래자랑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민 노래자랑 현장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허영란의 날개를 부르는 한 탈북민 참가자. 10명의 본선 진출자 가운데 참가 번호 9번으로 참가한 탈북민인데요. 무대 위에서 자기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탈북민 노래자랑. 남북통합문화센터 통합지원팀의 이준호 팀장은 매년 노래자랑에 참가하는 탈북민 지원자 수가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배로 늘어나고 있어서요. 올해는 예선을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거의 70명 가까운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0명을 선발하는데 저희 심사위원님들께서 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참가자분들의 노래 실력이 전년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탈북민들이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가시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탈북민들이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초대 가수분들은 저희 탈북민 초대 가수님들로 구성을 했고 또 특별 출연으로 저희 노래 교실에서 수강하시는 수강생들분의 합창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준호 팀장은 노래자랑 무대를 볼 때마다 뭉클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고향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한국에서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매년 감동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참가자들이 무대에 섰을까요? 먼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너나들이 노래교실의 수강생인 탈북민 박종욱 참가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제가 신청한 노래가 아내의 노래인데요. 1951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유호 작사 저기 손목인 작곡 그다음 심용원옥 씨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남편을 이렇게 전쟁터로 내보내는 아내들이 이렇게 하겨는 우지를 가진 그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무래도 좀 떨리는 게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연습한 것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죠. 특히나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음을 채워주고 고향의 향수를 느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탈북민 참가자는 이 조태복의 눈물 때문에를 열창했는데요. 마이웨이라는 예명으로 참가했고요. 이 곡을 선정한 이유와 함께 행사 소감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고향 생각 많이 나니까 우선은 부모님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노래 내용 자체가 그래도 조금 좀 슬픈 그런 내용들이 이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죠. 일단 뭐 우리가 부모 형제님하고 헤어져 살라고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아픈 마음에서 그 노래를 선정하게 됐어요.
또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로 대상이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엄청 좋은 일이죠. 진짜 늘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진짜 나 사회 나와서 열심히 다 대체로 살거든요. 뭐 오직 그냥 회사 집 일을 하다가 주말 같은 때 딱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런 데 와서 서로 만나가지고 추억담도 나누고 그 유대감도 쌓이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선 진출자 10명의 무대가 모두 끝나고 시상식을 기다리던 중 의상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참가자도 만났는데요. 2017년 한국에 정착한 김옥주 씨고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참가라고 하는데 의상에 신경 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그냥 청바지에 반팔 입고 왔었어요. 그때는 노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무대 매너가 또 중요하고 이 무대에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는가 거기서 되게 후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너무 거만했구나. 그래서 하나 장만했어요 제가. 색깔은 많은 색깔이 있었는데 그래도 파란색이 무대에서 제일 이쁘지 않을까 그냥 이뻐 보여서 했어요.
김옥주 참가자는 파란색 드레스에 높은 구두를 신고 정훈이의 꽃밭 해설을 열창했는데요. 그 현장음 함께 들어봅니다. 김옥주 씨는 작년 탈북민 노래자랑에 참가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고요. 떨리지만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해 무대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탈북민들만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고 해서 그때 자신감 있게 나와서 그때 아마 자신감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무대에 나가가지고 상들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무대인 것 같아요. 저는 정훈이님의 꽃밭에서 그때 북한에서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휴양소 같은 데서 일했었거든요. 경치가 너무 좋은 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노래를 불렀었어요. 항상 혼자 걸어갈 때면 그 노래를 부르고 언제쯤 내가 이 노래를 멋있게 한번 불러보지? 그랬는데 어느 게였던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는 그냥 긴장한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도 내가 이런 무대에 올라서 잘해봐야지. 내가 꿈꿔왔던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신 무대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상식이 시작되고 대망의 대상을 호명하는 순간 제3회 탈북민 노래자랑의 대상은 탈북민 김옥주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저희 탈북민들 정착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렇게 단체와 그리고 이웃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정착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받은 것만큼 배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다가오는 추석 서로 고향에 있는 분들 구리시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희망을 주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상 수상자 김옥주 씨의 앙코르 곡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초대 가수로 함께한 탈북민 한옥정 씨도 이날 행사가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제가 어찌 보면 1세대 탈북 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달래음악단으로 데뷔를 해서 지금은 이제 솔로로도 활동하고 이런 과정에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후배들을 어떻게 노래를 할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게 오늘 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북한하고 창법이 비슷한 가요 같은 경우에는 아 잘한다. 오 정말 잘하네. 저분은 북한에서부터 했나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나만의 발라드를 부르는데 야 저걸 소화하네 이런 생각. 예, 그러면서 역시 세대가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과정이 그런 게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스며들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남과 북이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탈북민 관람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인 한국 시민도 함께 그야말로 작은 화합의 장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소감 끝으로 들어봅니다.
여기 옆에 구단지 사는 주민이어갖고 아이들이랑 도서관 온 김에 아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 아이들이 탈북민이란 거 자체를 몰랐는데 이제 탈북민이란 거 알고 좀 신기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고 남한 노래를 몰래 연습했다는 말이 좀 많이 놀랬던 것 같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와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저희가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저도 이제 온 지가 27년 됐는데 지금 3회째라고 하니까 저도 와보고 싶었지만 일을 하느라고 사업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 처음 왔어요. 보니까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탈북민에 대해서 거리가 멀게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탈북민들이 이렇게 음악회 하는 데를 와서 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한층 더 가까워졌고 아 진짜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 같은 국민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북한에는 좀 이렇게 좀 억세고 그런 노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가을 단풍이 막 나오면서 아 남한 노래하고 비슷한 점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